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연애 시절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너무나 잘생긴 오빠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춘자야, 우리 사귈래? 도대체 앞으로 뭘 하자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귐의 본질은 공유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공유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고 우리의 시간을 공유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공유하는 사이가 되자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요한일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 사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전함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와 사귈 것을 제안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으며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사귈 것을 제안하시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사귐의 본질은 공유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공유하고 싶어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공유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공유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피조물이 거의 예외 없이 똑같이 외치는 탄성이 있습니다. 딱 하나님을 마주했어요. 그 순간 뭐라고 외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딱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지구촌교회 예배를 오시면은 항상 임내송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임내송의 제목은 거룩한 주입니다.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지난 30년간 내내 그것만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왜 안 바꿀까요? 왜일까요? 주 예수께 나오려 하는 자, 그분이 거룩한 주 되심을 알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마땅히 취해야 될 겸허한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 아무렇게나 나오지 말고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먼저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며 닮아가야 되고 그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귐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죄에 대한 지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죄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지침,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죄를 대적하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 6절 그리고 7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청하여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거룩한 성품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사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둠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행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온전한 사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죠. 아, 물론 정답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 한마디를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표현법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만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똑같은 표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표현하셨죠?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당연히 그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드린 적이 있죠. 신앙생활에도 공격과 방어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방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금하신 것을 정말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방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신앙생활의 공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방어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공격은 하라고 하신 것, 정말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생각은 안 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팀이 있는데 최고의 방어력을 가졌어요. 근데 절대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골을 먹지 않으면 무승부로 끝날 수는 있을지언정 승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모든 기업 그리고 모든 스포츠 구단에 모토로 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방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또는 방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 또한 아닙니다. 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구단은 사실은 방어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신경 쓰는 것,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것은 공격입니다. 공격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팀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를 잘 해내야 되지만 공격에서 성공할 때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악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남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았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거해야 되겠죠. 나는 고난 중에 불평하지 않았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겠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았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그에게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 될 것이요. 나는 교회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라고 말하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데 급급한 삶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대적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혹시 솔직히 부담되시지 않나요? 아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나?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남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고 도둑질 안 하며 게으르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은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문제 일으킨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니까 참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랑 뭐 하시려고? 사귀려고. 우리의 사귐에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네가 죄를 대적했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금쪽 같은 자녀가 학교를 가는데 학폭을 당하고 왔어요. 그 학교에 내 딸을, 내 아들을 너무 집요하게 잔인하게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요. 한 번 괴롭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아이가 학교만 갔다 하면은 울면서 와요. 학교만 다녀왔다면은 온몸에 멍투성입니다. 코피를 줄줄 흘리고 와요. 그 아이가 정말 밉지 않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진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한 대 그냥 팍 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에서 멈추기를 원하는 부모 또한 없을 겁니다. 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도 같이 미운 거예요. 마음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혐오스러워하시고 가장 역겨워하시며 가장 미워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죄가 범해진 그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고야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뿐이죠. 그토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그 죄와 같이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마음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머리만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요, 마음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죄를 너도 싫어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미워하는 그 죄를 너도 미워했으면 좋겠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관한 지침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를 인정하라.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은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기는 하셨으나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또 죄를 짓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교만한 마음에 휩싸일 때도 있으며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너무나 몹시나 미워할 때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그 첫 걸음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걸음입니다. 병자가 나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도 병원도 찾아가지 않을 것이요 약도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런 죄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행음 중에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자, 모세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여러분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그곳을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간음 중에 붙들려 온 이 여인이 있을 때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 무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저렇게 더러운 간음죄를 진 저 죄인,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그 여인을 심판해야 되는, 돌로 쳐 죽게 되는 우리 같은 의인, 죄인과 의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인간의 부류는 두 개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어떤 부류일까요? 첫 번째는 죄가 드러난 죄인,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 죄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 내 죄를 꽁꽁 애써 숨기고 있는 죄인, 그러나 죄인이기는 매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돌로 이 사람을 충분히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죄를 인정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어쩌면 고개를 갸우뚱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이미 인정했는데요? 라고 반문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일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정말 마음에서부터 크게 동의가 된다면 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우린 다 인정하잖아요. 인정했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첫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의 삶에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도 짓지 않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구세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인정했다니까요. 우리는 나의 죄인임을 인정했기에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한테 또 죄를 인정하라고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한 1서의 1차 독자가 누구이죠? 불신자들인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죄 좀 인정해라 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요한 1서 1차 독자도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그렇다면 그들도 죄를 인정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이미 죄를 인정한 사람한테 죄를 또 인정하라고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로 쑥 깊게 들어와서 우리가 범하는 구체적인 죄를 가지고 논하자면 아이, 이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여전히 양심의 가책은 느끼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꼭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은 하나 내 삶에는 구체적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기는커녕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하는 생각 TOP5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정도쯤이야. 지난 주일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아, 이렇게 사소한 것 못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아니,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 정도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 물론 그래, 내가 그 사람 좀 미워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나? 이 정도쯤이야 라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너도 예수님이 아니잖아. 아니, 사람인데 불완전한데 이 정도쯤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것이 우리의 흔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심한 짓도 많이 해.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야. 저 세금 포탈하는 저 사람들 봐. 나는 이 정도만 속였잖아.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나는 기껏 해봐야 선의의 거짓말일 뿐이잖아.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큰 해악을 끼쳤는데 아, 나는 조금 말 실수한 것뿐이야. 아, 이 정도도 말 못해? 게다가 내가 말한 게 사실인데 내가 뭐 언제 거짓말했어? 이 정도쯤은 상대평가로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상황에선 어쩔 수가 없어. 너도 내 상황이 돼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도 안 하고 살겠어. 마지막 다섯 번째, 아마도 우리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단 말이야. 내가 왜 지금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가? 남편이 먼저 소리 질렀으니까. 내가 왜 제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때렸으니까.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밀어붙였으니까. 이건 정당방위야.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 저 사람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어. 그러니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회개 안 했지만 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인정하거라.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진데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죄에 대한 지침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자백하라.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리송하죠?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셨죠? 분명히 조금 전엔 다 죄인이요 했는데 이제 반반으로 죄인, 의인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칭해주시죠? 의롭다 칭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의롭다 칭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 지금 1분도 안 흘렀는데 답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본성이 바뀐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딱 믿은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 우리는 바로 성자로 다시 거듭나서 이제후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오로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고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시지만 우리의 본질과 본성이 변해서 갑자기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다그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시기에 그날은 올 겁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날. 그러나 그 과정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투명성입니다.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와서 잘못했으면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가 있겠죠. 그때 자백하면 투명하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아마 적어도 지금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이라면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한국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만일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이라도 성경 암송반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이 구절을 안 외우고 넘어갔을 리가 없어요. 이 구절은 반드시 암송해야만 통과가 됩니다. 여러분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셨다면 밥 먹기 전에 보통 암송구절 안 외우면 밥 안 줬잖아요.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꾸 극단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적용하기보다는 자꾸 극단으로 치우치려고 해요. 그래서 한쪽 극단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자, 제가 청년부 시절 때 그때 저희 교회에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실제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항상 그분 교회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권사님이 있는데 기도는 안 하시고 맨날 펑펑 울다 가신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맨날 눈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저렇게 맨날 우시기만 하실까? 굉장히 연로하신 권사님인데요. 그분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권사님, 왜 자꾸 새벽 기도에 오셔서 울다가만 가세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소시적. 그분이 연로하신 권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소시적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옆집에서 호박을 몰래 훔쳐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 예수님을 믿게 보니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사실은 호박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날 이후로 기도로 하려고만 하면 갑자기 큰 호박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호박이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네가 그때 이걸 훔쳐 먹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권사님의 신앙이 참 순수하시죠. 야, 우리는 그보다 한 10배, 100배 더한 죄도 그냥 잘 그냥 밤잠 잘 자는데 그 호박 하나 훔친 것 같고 평생을 그렇게 고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매일 회개를 하신다니 그분의 신앙이 참 순수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권사님의 순수한 신앙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런가요? 아니요. 그 신앙을 닮아가면 큰일 납니다. 닮아가서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순수해 보이기는 하나 사실은 그 중심에는 무서운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쪽의 극단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가슴 치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한번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사해 주신다니까요. 불에서 깨끗게 해주셨는데 그걸 또 들고 와서 계속 하나님 제가 호박을 훔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호박을 잊어버리셨는데 하나님도 잊어버리신 호박을 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으면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적용하여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한쪽 극단에는 불신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극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방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면 자백하라.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 아하. 그러면 내가 그냥 죄 짓고 자백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의도적으로 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습관이라는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죄악된 습관 때문에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은 시간도 없고 복음 전파할 시간도 없고 그냥 여기에 나의 일상이 다 침몰해가고 있어요. 이곳을 나의 일상을 다 갉아먹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후에 돌아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죄로 돌아가는 방종이 또 하나의 극단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를 외치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어둠에서 일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죄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는 죄가 있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너에게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니라. 아, 이게 죄의 소나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나는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구나. 이 습관 하나 고칠 수가 없고 이것 하나 내가 뿌리칠 수 없는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구제불능이니, 제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죄인이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매일매일 하루의 첫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철저하게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죄의 사슬을 끊어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얼마나 사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과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